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수입업자들이 상당한 물량의 콩과 돼지고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합의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두와 돼지고기 등 농업시장 개방 확대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일정 중 기자회견을 통해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빨리 타결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약 70억 달러 규모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뉴욕에서 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연간 70억 달러 일본 시장이 미국산 상품에 열리게 된다고 밝히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치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별도 발표문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 식품과 농산물 90%가량의 관세가 면제되거나 우대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현장에서 이번 합의가 미국 농민들의 커다란 승리이고 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400억 달러 규모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책이나 영화, 연속극 등을 담은 동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두 나라 사이에 관세 없이 수출입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요구해왔던 미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제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관한 물품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이 법규를 통해 일본산 자동차의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협상을 통해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서명식 현장에서 232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2.5%인 자동차 관세를 없애는 방안도 향후 협상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미 공화 민주 양당의 협력으로 상하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홍콩을 중국과 구별해 무역 통상 관계에서 특별 지위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엘리엇 앵겔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훼손하려는 중국 공산당에 분명히 말한다며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현재 석 달 이상 진행 중인 가운데 앵겔 위원장은 이 법안이 홍콩 주민들이 맡고 있는 중대한 시간에 미국의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상원 국제관계위원회도 곧이어 자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짐 리시 위원장은 20년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는 중국 공산당에 홍콩 자치권 침해에 책임을 묻게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997년 영국과 맺은 홍콩 주권 반환 협정에 규정된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 등을 어기고 홍콩 운영에 간섭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오늘 시라크 전 대통령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영면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사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최근 수년간 노환으로 인한 갖가지 건강 문제가 알려져 왔습니다.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재임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2003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며 군사작전을 감행했지만 관련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또한 과거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 프랑스가 관여했던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빨리 타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합의를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합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성공하려면 북한 핵시설의 투명한 신고가 선결돼야 한다고 미국의 상원 민주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당사국들이 안보리 대북 결의의 전면적 이행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urges the DPRK to embark on a credible path towards a complete
한일 양국의 갈등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려는 미한일 3자 협력을 저해한다고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차차 구름이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규모를 투명하게 신고한 뒤 미북 양측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해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프로그램의 투명한 신고는 단계적 비핵화 논의 이전의 선결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성공하려면 과거와 달리 단계적 절차 논의에 앞서 북핵 신고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카딘 상원 의원은 25일 VOA에 과거 실패한 단계적 접근법이 성공하기 위해선 북한이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전 핵신고는 물론 이에 대한 검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needs to be done, you need to have a full declaration, which we don't have. We need to know where all of the nuclear
북한의 비핵화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미국과 핵 프로그램 현황을 공유하고 어떻게 단계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조차 받지 못해 문제라는 겁니다.
So when you say incrementally, under the most ideal circumstances, it'll be an incremental process. We know that.
팀 케인 상원 의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며 단계적 접근법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 북핵 신고를 제시했습니다.
Unless or until North Korea agrees to provide an inventory of their nuclear assets,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ey're serious. When they do that,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원도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전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신고가 선결돼야 한다며 신고의 범위를 더 높게 제시했습니다.
We need North Korea to provide an inventory of its existing weapons.
마키 원은 북한이 현존하는 무기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한다며 미북 양측 간 논의를 위한 사실적 기반들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은 이런 기본적인 첫 조치조차 취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핵 신고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논의 이전의 선결 조건이지 미국이 행동 대 행동에 포함시켜 상응 조치로 제시할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카딘 의원은 실제로 단계적 진전이 있기 전까지 북한은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단계적 비핵화의 첫 조치에 들어가기 전 북핵 프로그램 신고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re not going to see tangible sanction relief until there's actually incremental progress made.
마키 의원도 북한이 모든 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신고한 이후 미국은 가장 상식적인 상응 조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First, you need to know what they have, and then we can make a determination as to what.
케인 의원도 북핵 신고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 이후에야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o me, that's the minimum step. U.S. shouldn't do anything in terms of providing relief until they do that.
또 핵시설 한 곳을 불능화할 것이라는 북한의 제안은 그 외 다른 시설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논의할 만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북한은 그런 제안을 이미 했고 보통 그런 제안은 심지어 시설 한 곳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당사국들이 안보리 대북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에는 즉각 조약에 서명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CTBT 당사국들은 25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CTBT 발효 촉진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I see no objection, so it is so decided. Thank you very much.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선언문은 북한과 관련해 2006년 이후 북한이 자행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의 전면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6자회담 등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의 정상회담 개최 등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urges the DPRK to embark on a credible path toward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유럽연합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길에 나서라고 촉구한다는 겁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즉각 준수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모게리니 고위 대표는 북한의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함으로써 핵실험 동결 선언을 실행에 옮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북한 핵실험장의 검증 가능한 폐쇄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의 안 린데 외무장관도 북한의 CTBT에 서명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is would constitute a clear demonstration of the DPRK.
북한이 CTBT에 가입 비준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안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경호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가 여전히 국제 비확산 체제의 중요한 도전 과제라며 하지만 이제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wo U.S. DPRK summits in the past year has opened an unprecedented window.
지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이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는 지난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됐고 현재 184개국이 서명했고 16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발효를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국 중에 미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섣부른 정상회담보다 실무 협상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 간 비핵화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실무급에서 최대한 많은 약속을 받아내려 한다는 것인데 하지만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가 먼저라는 북한의 요구 때문에 진전이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만난다고 비핵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교훈을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것 같다며 이는 매우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The message Trump is sending to Kim Jong-un is that the working level talks have to be substantive and have to produce concrete result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VOA와의 통화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약속하기 전에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도출될지 알기 원한다며 그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처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북한을 실무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한 시도로 풀이했습니다.
Trump's message, I think, increases the chances that there will be substantive discussions in those talks because the North Koreans do.
그러면서 북한은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원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실무회담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잠재력을 다시 거론한 데 대해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현 미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진지한 협상 약속을 받아내려는 동시에 김정은과 그의 약속을 존중한다는 선의의 노력을 보여주려 한다 진단했습니다.
I think he's trying to get, you know, he's trying to get a commitment out of Kim to seriously negotiate.
매닝 연구원은 그러나 안전보장을 요구하면서 개발의 장애 요소들이 제거돼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북한의 입장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비핵화 협상에 앞서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오랜 전략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 신호에도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년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번영을 거론할 정도로 달라진 접근법을 취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열린 유엔 총회 연단에 서서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부르고 완전한 파괴를 경고해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북 협상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크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려는 미한일 3자 협력을 저해한다고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또 11월 22일로 만료되는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복원을 희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미국 정부 관점에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 behalf of either side, rather it's just to explain, I think, at least the U.S. government's perspective on what's happening, and just to say it very plainly, we're very concerned, naturally, when two of our best allies anywhere.
네퍼 부차관보는 26일 오후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들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세계지식포럼 특별 세션에서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 가장 가까운 동맹이 긴장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양자 갈등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협력을 약화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모두의 이해를 저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적 정치체계,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영내 문제에 함께 대처하지 못하면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주간 미국 정부는 한국 당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운용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11월 22일 전에 지소미아를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보 이해가 맞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For example, by the Korean government to withdraw from GSOMIA is very concerning. As you all know, we've expressed our views on this quite plainly in recent weeks. And we certainly hope that the
네퍼 부차관보는 또 격화하는 한일 갈등 속에서 양국이 자체적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미국도 마쿠에서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티렐 국무부 차관보뿐 아니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역시 한국과 일본 외교부 장관과 각각 8차례, 9차례 회동해 한일 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같은 행보가 비록 가시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지역 안보와 평화에 있어 핵심축 역할을 하는 만큼 지소미아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핵심축을 도려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는 주요 안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만약 공유되는 안보 정보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 공유 통로를 남겨두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 현재 동맹들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의 동맹 체제와 질서를 해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under threat right now. There is a desire to change this regional order, to dismantle the alliance structure in such a way that it leaves the U.S. interests disconnected and pressure on those.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브룩스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동북아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전쟁 당시 혈맹으로 맺어진 뒤 베트남 전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을 통해 양국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내년 미국 대선 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장소가 평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대북 노선이 선거 전에 갓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평양회담은 미국의 또 다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좋은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표는 미북 대화가 시작된 후 지난 1년여 사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워싱턴 상황을 잘 활용해 마치 적법하게 인정받는 정치인이 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 hasn't given up anything yet. If anything, he has increased his nuclear stock.
김정은은 전혀 포기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핵물질만 더 늘렸고 미한 연합훈련이 중단된 상황에서 10차례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외부적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 같다는 것이 윤 전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날 세션에 자리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미중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딜레마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최근 연구 결과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 속에 한국은 10번 가운데 9번 중국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회색빛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국경을 접한 거대 국가 중국의 국방 예산은 한국보다 6배나 높고 경제 규모도 100배나 큰 비대칭 관계로 한국은 중국을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앞서 서울 특파원 보도에서 들으셨듯이 미국의 전직 현직 관리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5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의 철회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정 철회를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만 됐을 뿐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결정 철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입니다.
그게 어디 조약으로 돼가지고 뭐 국회 동의를 거치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국방부 간의 약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던 데 그거는 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철회 결정을 하면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을 게 없죠. 정치적 의지의 문제지 법적인 뭐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앞서 일본의 대한국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철회할 경우 한국 역시 협정 폐기를 철회할 의향이 있다는 한국 정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미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만큼 철회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언가 다른 명분이 주어진다면 철회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제대로 앞뒤가 맞다면 그거 번복할 명분이 없어요. 원래는. 그러나 다른 명분 만들어서 원상복귀 시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왜냐하면 미국이 압박하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또 어느 정도 북한도 요즘은 한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또 조금 띄워주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방위비 포함해서 미국에 필요한 얘기들을 다 거의 들어주는 방향이고 참여 철회하는 것도 뭐 명분 만들어서 철회하면 할 수 있겠죠.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중재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북, 대중 전략을 봤을 때 미한일 3국 군사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대북 압박을 위해서도 미한일 군사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미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두 나라 정상이 미한일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 역시 논의됐을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일 관계 중재를 시작했다면 앞으로 한국 정부와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루어진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나 한일 관계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미국이 북핵협상 시작 전에 미한일 군사협력을 복원하고 싶어하며 이를 대북협상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대북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재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 역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탈북 난민 입국도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등 11개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심사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재정착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적 이유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시작돼 올해 9월 말에 끝나는 2019 회계 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8월 말 현재 한 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한 명이 입국한 뒤 지금까지 입국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2006년에 탈북 난민을 처음으로 수용한 이후 역대 최저 규모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 이후 입국한 탈북 난민은 지금까지 7명에 그쳐 고위험 국가 출신들에 대한 강화된 난민 정책이 탈북 난민 입국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이주정책연구소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며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국가 출신들의 저조한 난민 입국을 주요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이집트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와 함께 북한 등 11개 나라를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했었습니다. 이주정책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국가 출신들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한 뒤 해제했지만 난민 심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 이후 이들 11개 나라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가족에 대한 추가 면담과 잠재적인 조직 범죄 유착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 등 추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시기였던 2016년 회계 연도에 거의 8만 5천 명에 달했던 난민 규모가 지난 2018년 회계 연도엔 22,491명으로 줄어 현대식 난민 프로그램이 개시된 1980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 올 2019 회계 연도 역시 9월 20일 현재 28,052명에 불과해 저조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 난민도 미국의 적대적인 이슬람 국가 출신 신청자들과 똑같은 심사를 받는지는 불투명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앞서 이에 관한 BOA 질문에 모든 난민 심사는 철저히 진행되고 있으며 취약한 상황에 처한 난민 보호를 계속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지난 24일 세계 11개 나라에서 탈북 난민 구출의 날 행사를 주도한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 회장은 BOA에 고위험 국가 출신에 대한 미 정부의 심사 강화로 탈북 난민의 입국이 어려워졌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 자유연합이 지원한 일부 탈북민이 미국행을 요청했을 때 현재 미국 관리들이 반발하거나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한다는 어떤 움직임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해 역대 모든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 유치와 보호에 적극적 조치보다 항상 반응에 그치는 게 더 근본적 요인이었다고 숄트 회장은 지적했습니다.
We've always been reactive. We should be proactive.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refugees, we should be proactive. And we've never shown, I don't think our government's ever shown any seriousness.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미국 의회의 목적과 바람은 미 정부가 반응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탈북 난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라는 것이지만 역대 미국 정부는 이런 지원에 진지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령 태국에서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가 있으면 적극 나서서 인터뷰를 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단체와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할 때만 반응해 조치를 취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는 게 숄티 회장의 지적입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8월 말 현재 218명입니다. 이는 한 해 평균 16명 남짓으로 미얀마나 다른 취약한 나라 출신 난민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숄티 회장은 과거 미국 관리들은 문화와 지원 혜택 등 여러 측면에서 환경이 가장 우수한 한국으로 탈북민들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uch an incredibl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so many people that are willing to support them and so many Americans that really care about the North Korea situation.
미국 내 굉장한 한인 사회 등 많은 미국인이 탈북민을 지원하길 바라고 북한 상황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미국에서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숄티 회장은 또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탈북민 가정의 불상사가 발생하고 북한 인권운동도 큰 타격을 받는 현실을 볼 때 미국이 더 많은 탈북민을 수용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미국의 일반적인 난민 심사 절차가 한국보다 더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게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핵심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debriefing process is more complicated and it takes longer.
탈북민들은 불안정한 제3국을 빨리 벗어나 새 보금자리를 찾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1, 2년 정도 걸리는 미국보다는 한 달 안에 신속히 갈 수 있는 한국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만큼 이제 국제사회가 탈북민에게 정착지를 선택할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탈북 난민의 정착을 돕는 한 지원단체 관계자는 VOA에 탈북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언어 등 타문화에 대한 적응이 빠르다며 미국에서 꿈을 펼칠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많은 한국인 가정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 이민을 선호했던 것처럼 북한의 부모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 탈북 자녀들이 통일 후 북한 재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19년까지 유엔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빠지지 않고 지적된 부문은 북한의 불법 사치품 수입입니다. 북한은 벤츠와 롤스로이스 등 고급 자동차와 함께 고급 와인과 일본 사케, 보드카 등 주류를 집중적으로 수입해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출된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불법 사치품 수입 현황을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는 모두 10개입니다. 이 가운데 2017년 제출된 중간 보고서를 제외한 9개 보고서는 모두 북한의 불법 사치품 수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19년 중간 보고서는 이달 초 공개됐는데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 리무진의 불법 수입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는 이 차량은 대당 가격이 5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외에도 메르세데스 벤츠 S600과 도요타의 랜드크루저가 북한에 불법 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고급 차량 불법 수입은 2012년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보고서에 등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나온 2012년 보고서는 가장 많은 불법 자동차 수입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한국을 통해 들여온 중고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세대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중고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세대 등 북한이 총 6대의 벤츠 차량을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츠뿐 아니라 렉서스 차량 한 대와 GMC사의 사파리 한 대도 들여왔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2015년 공개된 보고서는 2012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 메르세데스 벤츠 컨버전 두 대가 2013년과 2014년 열병식에서는 제3국에서 개조된 메르세데스 풀만 리무진 두 대가 목격됐다며 이는 모두 불법으로 수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벤츠 외에도 영국의 최고급 차량 롤스로이스도 불법 수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19년 보고서를 통해 롤스로이스 팬덤 리무진이 불법 수입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2018년 10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만날 때 공개됐는데 롤스로이스 측은 이 차량은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생산된 7세대 차량 중 하나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롤스로이스 팬덤 외에도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들여오려고 시도했지만 방글라데시 세관이 2017년 압류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고급 차량 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품목은 주류입니다. 전문가 패널이 밝힌 북한의 불법 주류 수입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북한은 러시아산 보드카 9만 병을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고 2018년 11월엔 벨라루스산 보드카 15,600병을 수입하려다가 적발돼 모두 압류됐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엔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칠레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 고급 와인을 집중적으로 수입했습니다. 이에 앞선 2008년엔 고급 일본 사케를 불법으로 들여왔습니다. 눈에 띄는 사치품은 2013년에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과 관련해 반입한 품목입니다.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개장 이후 다음 해인 2014년부터 관련 사치품을 들여왔는데 이탈리아, 캐나다, 오스트리아, 중국 등으로부터 제설기와 케이블카, 스노우 모빌 등을 수입했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가장 값비싼 사치품은 요트로 영국제 요트인 프린세스 95 MY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요트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제조된 모델로 전 세계에서 총 21대밖에 팔리지 않았다며 400만 달러에서 최대 6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외에도 피아노와 담배, 컴퓨터 등의 품목도 불법으로 북한에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이 같은 사치품들이 북한 내 소수 계층만을 위해 수입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1% in North Korea that are pretty rich, and they would be wanting the luxury good. They would go to them, I suppose.
이는 결국 1%의 북한 최상류층에게만 돌아가는 만큼 의약품처럼 일반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다른 품목들이 유입돼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각 나라가 사치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며 사치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always been a major quarrel over the luxurious goods as to how to define them.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마식령 스키장과 관련해 리프트 기기를 사치품으로 규정한 반면 중국은 스키는 대중적인 레포츠인 만큼 리프트 등의 장비는 결의에 위반되는 사치 품목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사치품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has been a lot of leakage and luxury goods that are probably being driven.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와인 등의 사치품이 쉽게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새로운 핵 합의를 원한다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단계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조셉 맥과이어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이 26일 의회에 나와 증언하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뉴욕 유엔 총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어제 25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기조연설이 있었죠. 어떤 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새로운 핵 합의를 원한다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은 지난해 이란과 서방 국가들이 지난 2015년 체결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이른바 이란 핵 합의를 탈퇴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은 새로운 핵 합의를 맺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걸프 지역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미국이 새로운 합의를 원한다면 더 많은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성사될지 여부도 지금 큰 관심사인데 아직까지는 만난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미국과 대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네.
로하니 대통령은 전날인 24일 폭스뉴스 방송과의 대담에서도 유엔 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미국 정부가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그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제재를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나온 뉴스로는 미국이 이란을 더 압박하는 조처가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미 국무부가 25일 이란에 석유를 수입한 중국 개인과 기업들의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코스코 선박 자회사 2개 등 6개 기업과 중국인 5명이 제재 대상인데요. 국무부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로하니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의 어떤 그 결속을 얘기하는 것도 얘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동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 국가들이 결속하는 것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로하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지역의 이웃은 이란이지 미국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해당 지역의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은 앞서 로하니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떠나기 전에 밝힌 내용이었죠?
예, 로하니 대통령이 23일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이 영내 안보를 제공한 호르무즈 평화 노력 계획을 유엔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페르시아만 일대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호르무즈 연합체에 대응하는 연합체를 만들 구상을 밝힌 겁니다.
네네.
로하니 대통령은 전날인 24일 폭스뉴스와의 대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라고 지적했지만 오히려 미국이 중동 지역의 테러 지원국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으로 인해 영내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란이 미국 외에 다른 핵 합의 당사국들이죠.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 로하니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로부터 이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하면서
네.
이란은 핵 합의 사항을 지키고 있지만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특히 23일 핵합의 당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석유시설 공격의 책임이 이란에 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란과 유럽의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이란은 유럽 3국이 내놓은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유럽은 핵합의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핵합의 체결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일 무역협상 소식 보겠습니다. 합의가 타결됐군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양국의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1년여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무역협상이 모든 항목을 다 타결한 건 아니라고요?
예, 이번 협상은 이 양국의 모든 교역상품을 다 아우르는 건 아니고요.
네.
일부 농산물과 공산품, 디지털 분야의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일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서 1단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합의했는지 내용을 좀 볼까요?
예, 자,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밀, 치즈와 와인 등에 매기고 있는 관세를 인해하거나 없애면서
예.
연간 약 7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합의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식품, 농산품의 약 90%가 관세 면제 또는 우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에 좋은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일본은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건가요?
예, 미국도 4천만 달러 규모의 일본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없애거나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정 기계 장비와 자전거, 악기 등의 관세도 면제되거나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일 무역협상에서 주목받던 있었던 부분이 자동차인데 이번은 이 쟁점이 빠졌어요. 이
자동차 분야는 670억 달러 규모로 사실 덩치가 가장 큰 분야인데요.
그렇죠.
예, 이번 협상에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이 보도문에 특별히 따로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일본산 자동차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미국에 들어오는 일본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는 2.5%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시장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국내법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25%까지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일본이 매년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는 연간 170만 대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약 10%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일본 쪽으로 보면은 이번 타결이 큰 부담을 던 겁니다.
예.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이 자동차 관세를 막기 위해서 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며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네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협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또 협상을 하는 건가요?
이 양측은 내년 4월에 새로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식에서 상당히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2단계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예.
아베 신조 총리는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해 신규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26일 오전에 하원에서 아주 중요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하원 정보위원회가 여는 청문회에 조셉 맥과이어 국가정보국 DNI 국장대행이 나와서 현재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네.
맥과이어 국장대행은 이 청문회에 이어서 상원 정보위원회에 가서도 비공개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청문회가 중요한 이유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내부 고발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8월 DNI 감찰실에 접수된 내부 고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내부 고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외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부적절한 약속을 했다는데
네.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외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예, 바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을 25일 공개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를 부패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 지금 민주당의 그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 관련된 대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게 자신의 최대 정적을 수사해달라고 압박을 했다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자, 국가정보국 DNI 감찰실에 접수된 내부 고발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의 빌미가 된 셈인데
그렇죠.
자, 이 부분을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이 내부 고발이 접수되자 마이클 애킨스 DNI 감찰관이 이걸 검토했는데요.
네.
내용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법에 따라 이 내용을 연방의회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맥과이어 DNI 국장대행이 고발 내용이 긴급하지 않다면서 이를 막았습니다.
예, 그래서 연방의회가 또 강하게 반발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내부 고발 내용이 즉각 공개하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결국 하원과 상원이 이를 위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
예.
뭐 26일에 오전에 공개가 된 거죠.
예, 내부 고발 내용을 보죠.
내부 고발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통화 내용을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다른 백악관 관리를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들은 대화 내용이 너무 우려스러워서 이걸 감찰실에 보고했다는데요. 내부 고발자는 이 통화와 관련해서 백악관 내 몇몇 증인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애킨슨 감찰관이 이 증인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이 내부 고발장 내용 의원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반응 네.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다면서 탄핵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공화당 쪽 의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긴급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시 뉴욕을 보게 됩니다. 뉴욕에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의 당사자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에요. 자, 이 자리에서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자신을 압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탄핵 추진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자신을 탄핵하냐면서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구름 많거나 흐린 하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 27도, 남포도 아침에는 17도, 낮에 2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에는 28도, 중강 아침 최저 10도, 낮에는 28도, 강계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흐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8도, 낮 최고 25도. 개성 아침 최저 17도, 낮에 26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은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 남북도 지역 역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26도. 예산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6도. 원산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3도. 청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2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거나 역시 흐린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수입업자들이 상당한 물량의 대두와 돼지고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합의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두와 돼지고기 등 농업시장 개방 확대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일정 중 기자회견을 통해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빨리 타결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국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약 70억 달러 규모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뉴욕에서 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연간 70억 달러 일본 시장이 미국산 상품에 열리게 된다고 밝히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치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별도 발표문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 식품과 농산물 90%가량에 관세가 면제되거나 우대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현장에서 이번 합의가 미국 농민들의 커다란 승리이고 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400억 달러 규모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책이나 영화, 연속극 등을 담은 동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두 나라 사이에 관세 없이 수출입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요구해왔던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관한 물품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이 법규를 통해 일본산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협상을 통해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서명식 현장에서 232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2.5%인 자동차 관세를 없애는 방안도 향후 협상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미 상하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홍콩을 중국과 구별해서 무역 통상 관계에서 특별 지위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자치 수준을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훼손하려는 중국 공산당에 분명히 말한다며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최근 석 달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앵겔 위원장은 이 법안이 홍콩 주민들이 맞고 있는 중대한 시간에 미국의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상원의 국제관계위원회에서도 곧이어 자체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짐 리시 위원장은 20년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는 중국 공산당에 홍콩 자치권 침해에 책임을 묻게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997년 영국과 맺은 홍콩 주권 반환 협정에 규정된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 등을 어기고 홍콩 운영에 간섭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오늘 시라크 전 대통령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영면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사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최근 수년간 노환으로 인한 갖가지 건강 문제가 알려져 왔습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재임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2003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을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며 군사작전을 감행했지만 관련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은 또한 과거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 프랑스가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빨리 타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합의를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합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된 데 따라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기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공급망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수많은 기업이 중국을 빠져나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